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영국에서 어제 실시된 국민 투표 결과 유럽연합 탈퇴 찬성률은 51.89%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주민들이 탈퇴를 강력히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수도 런던과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역은 잔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성명을 통해 총리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앞으로 몇 주나 몇 달간 국정 운영을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영국은 이제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민투표는 빗발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7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유럽 증시가 오늘 일제히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내 유로 증시들은 오늘 개장과 동시에 적어도 8% 폭락했습니다. 또 유럽뿐 아니라 일본과 홍콩,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증시들 모두 3% 이상씩 떨어졌습니다. 영국 화폐인 파운드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은 어제 오후까지 1달러 50센트였다가 하루 만에 1달러 34센트로 떨어져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 달러의 일본 엔화 대비 환율도 4% 이상 떨어졌고 유로화의 달러 대비 환율 역시 3%가 떨어지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 유럽의 지도자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 도널드 투스크 상임의장은 영국이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유럽연합을 탈퇴한 것은 실수라며 다른 나라들이 그 같은 위험한 길을 따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시그마 가브리엘 부총리는 오늘은 유럽의 나쁜 날이라고 밝혔고 프랑스의 장마르크 아이로 외무장관도 영국에 애도를 표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자국 내에서도 비슷한 국민투표 실시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는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기여하는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결의 위반 행위를 끝내고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것과 지난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5개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보리는 특히 북한이 지난 22일 실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핵무기 전달 체계 개발에 기여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도의 원자력 공급자 그룹 NSG 가입에 중국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NSG는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민감한 원자력 기술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려는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이번 주 한국 서울에서 열린 NSG 회담에서 중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에 규정을 수정해 가면서까지 회원 가입을 허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은 인도가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의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핵무기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도의 NSG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이 필리핀 남부 해상에서 무장단체들에 의해 납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지난 20일 술루해에서 석탄 바지선을 운반하던 예인선이 무장단체들에 의해 나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렌토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억류된 국민 7명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납치범들이 필리핀 반군단체 아부 사야프인지 또 이들이 몸값을 요구하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부 사야프는 지난 3월에도 인도네시아 선원 10명을 납치했다가 지난달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인질은 몸값을 받지 못하자 참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록음악 밴드이자 전설적인 명곡을 많이 남긴 레드 제플린의 세계적인 명곡이죠. Stairway to Heaven, 이른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남의 노래를 베꼈다는 의혹을 풀게 됐다고 미국의 CNN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미국 LA의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이 노래가 표절이 아니라고 밝힌 건데요. 그간 2분가량의 기타 도입부가 토러스라는 노래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혐의를 벗게 된 것입니다. 불후의 명곡으로 불리면서 애호가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아온 노래 천국으로 가는 계단. 하늘 아래 완벽하게 새로운 곳은 없다는 말도 있는데요. 표절이 아닌 더 좋은 창작물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었기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25일 토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26도, 신의주 18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7에서 28도, 함흥 15도에서 2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6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레드 제플린의 노래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계단, Stairway to Heaven 함께 감상해 보시죠. There's a lady who sure all it glitters is gold, and she's buying the stairway to heaven. When she gets there, she knows if the stores are all closed, with a word she can get what she came for.
soon if we all call the tune. Then the piper will lead us to reason, and a new day will dawn for those who stand long. And the forests will echo with laught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영국인들이 결국 유럽연합 EU 탈퇴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공식 발표된 국민투표 개표 결과 51.9%가 유럽연합 탈퇴 쪽에 표를 던져서 EU의 남자는 48.1%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한 향후 일정과 파장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중국이 주도하는 집단안보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 SCO 정상회의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으로 영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인들이 결국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군요.
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973년 EU의 전신이었던 유럽경제공동체 EEC에 가입한 지 43년 만의 일입니다.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앞으로 당분간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세계 정치 경제 전반에 격변이 예상됩니다.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했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탈퇴로 결론난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 네. 공식 발표된 국민투표 개표 결과 먼저 살펴보죠.
제니 왓슨 영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선관위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영국 선관위는 어제 실시된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탈퇴하자는 의견이 51.9%로 집계돼서 잔류 의견이었던 48.1%보다 많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수도 런던을 비롯한 영국 남동부 지역 일대에 내린 폭우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권자 4,650만 명 가운데 72.2%가 이번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당초 영국 현지에서는 지난해 영국 총선에서 기록된 64.4%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국민투표 투표율을 예측했었는데요. 70%가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감안하면 이번 국민투표에 대한 영국 유권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네. 영국 내에서도 지역별로 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렸다고요?
네, 영국은 크게 잉글랜드와 웨일즈, 또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로 지역을 나눌 수 있는데요. 영국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탈퇴 의견이 많았습니다. 유럽연합을 탈퇴하자는 여론의 배경은 영국이 EU에 내는 분담금이 많은 반면에 받아내는 게 거의 없고 또 늘어나는 이주 노동자들을 비롯한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연합 체제를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잔류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들 두 지역이 영연방으로부터 독립해서 유럽연합 체제 아래서 독자적인 국민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유럽연합 탈퇴 결정 과정에서 나온 영국의 지역별 찬반 여론 격돌이 조만간 영연방 해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총리가 이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아까 전해주셨죠.
네. 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국민투표가 있게 한 주체 가운데 한 명이지만 줄곧 유럽연합 잔류를 외쳐왔었습니다. 아, 오늘 개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런던 다우닝가 총리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캐머런 총리는 EU를 탈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는 10월 보수당 전당대회 때까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겠다고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탈퇴 찬성 진영의 중심이었던 나이절 페라지 영국 독립당 대표는 오늘은 영국의 독립기념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평범한 국민이 거대한 정치 세력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고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네. 자, 독립이 될지 고립이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네.
자, 영국이 이렇게 유럽연합에 저 빠져나오게 되는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영국에겐 앞으로 2년 동안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영국은 앞으로 2년 안에 나머지 27개 유럽연합 회원국과 관세, 이동 자유권, 통상 문제를 협상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유럽연합 비회원국으로서 예, 영국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인데요. 2년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당장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EU의 국내 총생산의 5분의 1 가까운 18%를 차지하고 또 EU 분담금도 독일 다음으로 많이 내는 EU의 주축국이었던 영국이 유럽연합 체제를 허물게 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국과 나머지 EU 회원국 사이에 이 협상 과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또 협상 결과에 대한 각 나라 의회의 비준이 늦어지면 최대 7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후에 EU 의회와 이사회의 투표로 협상 결과가 최종 승인되면 영국은 EU에서 공식 탈퇴하게 되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영국이 유럽연합 체제를 허물게 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총 28개 회원국 가운데 첫 번째로 이탈하는 나라가 생기면서 유럽연합의 결속력은 급속하게 약화될 전망입니다.
예.
특히 영국의 이번 결정이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의 탈퇴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 나라를 비롯해 기존 유럽연합 체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았던 국가들에서는 영국의 이번 탈퇴 결정이 자국 내 여론 흐름에 몰고 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나머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영국 해협 넘어 유럽 대륙에서는 격한 반응 속에서 발빠른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은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심각하고 극적인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히 영국을 포함한 이 사건의 모든 정치적 결과를 예측할 방법이 없다고 혼란스러운 심정을 밝혔습니다.
예.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의 국민투표 개표 결과를 지켜보다가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특히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장시간 통화한 것으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는데요. 아직 영국 국민투표 결과와 관련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랑드 대통령은 영국의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직전까지 브렉시트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었습니다. 또한 이번 일과 관련해서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내일 긴급회동을 열기로 합의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유럽연합 각국 정상들이 만나서 사후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네, 이제 관련국 정상들이 긴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네.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지금 미국의 아침 시간입니다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금 전에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예.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길을 택한 영국 국민들의 결정이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CBS 방송은 영국의 브렉시트 지지자들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의 공통점이 분노와 불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성정치에 불만이 많고 이민자들에게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분노의 정서를 품고 있는 여론층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힘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결과가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브렉시트 현실화가 미국 경제를 덜컹거리게 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뒤흔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결정이 달러화 가치를 높여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또 영국의 독자 노선 선택에 따라서 유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 또한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 그 영국의 투표 결과 발표에 맞춰서 국제 금융 시장이 또 요동쳤다고요?
네.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결정한 투표 결과가 나오자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지난 31년의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향후 유럽 경제를 둘러싸고 발생할 혼란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데요. 반면에 일본의 엔화 가치는 크게 올랐습니다.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 수요가 몰린 겁니다. 또한 가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도 국제시장에서 급등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중앙아시아 안보협의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시작됐군요.
네, 제16차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어제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이틀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내일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상하이 협력기구 개막 현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으로 양자회담을 진행해서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예. 자, 안 그래도 내일 이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만날 예정이었는데요. 예. 이에 앞서서 별도의 이 단독회담을 가진 거군요.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만나는 일이 잦아지면서 현지 언론에서는 신밀월 관계로 두 나라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세세대대로 이어가고 정치적, 전략적 상호신뢰관계가 더 심화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푸틴 대통령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 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은 상태라고 극찬한 데 대한 화답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날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나눈 대화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시 주석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와 또 러시아가 주도하는 옛 소련권 경제협력체 회복 구상인 러시아 경제연합 EEU의 결합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과 국제 문제를 함께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적극적인 경제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한 뒤에 곧 시작될 중국 국빈 방문 기회에 양국 관계 강화 등을 둘러싸고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푸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는 어떤 의제가 예정돼 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우주개발과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엊그제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직접 언급했고요. 이미 중국 업체와 협력하에 건설 중인 모스크바와 카잔을 잇는 770km 길이 고속철도에 대해서도 곧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이 지금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가 어떤 모임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흔히 영문약자 SCO로 부르는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나라들을 포함해 6개국이 지난 1996년에 결성한 지역안보 모임입니다. 모임입니다. 해마다 이 6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각국 정상들의 의견 교환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찬성 4대 반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총기 규제 법안의 표결을 요구하는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26시간 만에 연좌 농성을 마무리했는데요. 상원에서는 새로운 총기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회담하고 두 나라의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소송에 대해서 찬성 4대 반대 4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번 소송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실행에 제동을 건 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었는데요. 이 대법원 대법관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면 하급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원칙에 따라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결국 중단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이민개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Today's decision is frustrating to those who seek to grow our economy and bring a rationality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민 체계의 합리성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 여러 분야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미국의 이 사회 경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거란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법을 지키며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 어떻게 대법원까지 오게 된 거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법의 제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 때문에 의회에서 이 관련 법안이 가로막히자 의회 승인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두 차례 발동했습니다. 자, 2012년에 이어서 2014년 말 오바마 대통령은 이 미국 내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약 4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걸 골자로 하는 이 두 번째 이민 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자, 그러자 텍사스 주를 비롯한 26개 주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면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이 하급 법원에서는 이 26개 주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2월에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행정명령 시행을 일단 중지시켜달라는 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러자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 시행은 연방정부의 영역으로 주들이 연방정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무부를 통해 항소했죠.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뉴올리언스 제5 연방항소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고 그러자 법무부가 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했던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 4대4 동수 판결이 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제 시행에 옮길 수 없게 된 건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앤터니 스켈리아 연방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대법관 수가 8명이 됐는데요. 진보와 보수 성향의 판사가 반반씩 나뉘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진보적인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하고 있지만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오는 11월에 있을 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미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Republicans in Congress currently are willfully preventing the Supreme Court from being fully staffed and functioning as our founders intended. And today's
네, 공화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이 새로운 대법관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이 아홉 명의 이 대법관 진용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본래 기능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이번 대선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걸렸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실망했습니다만 공화당 측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반겼겠죠.
예,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라이언 하원의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Congress, not the president, writes our laws. And today the Supreme Court validated that very core essential fundamental principle.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법을 제정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라는 매우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 대법원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이 대법원의 결정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비난하면서 미국은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가장 위헌적인 행동을 막았다고 이 찬성하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자, 미 언론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강력한 이민법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이 트럼프 후보에게 힘을 실었을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 대법원의 결정에 반발한 이민자들이 힘을 결집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노선의 이민정책을 추구하는 클린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총기 규제 법안 표결을 요구하면서 하원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던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농성을 풀었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 정오부터 이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 법안의 표결을 이끌어내겠다며 농성을 강행했는데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어제 새벽 4시쯤 휴회를 선언하면서 연좌 농성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하원 의장이 떠나지 않았는데요. 어제 오후가 돼서야 결국 회의장 떠나면서 26시간 만에 연좌 농성이 끝났습니다.
네. 자,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휴회가 끝나면 다시 법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좌 농성을 이끌었던 존 루이스 하원 의원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휴회가 끝나는 7월 5일에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는데요. 루이스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응원 시위를 벌였던 시민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That's what this is all about. Having common sense gun laws, disarming hate.
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상식적인 총기 관련법으로 미국을 재건하고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루이스 의원은 동료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시위대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의사당 밖에서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농성을 마친 뒤에 이 상원에서는 새로 발의된 총기 규제에 대한 표결이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원은 지난 월요일 총기 규제 관련법 4건에 대한 절차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2건, 공화당이 내놓은 법안이 2건이었는데요.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 의원이 주도로 이 절충 법안이 마련됐는데요. 자, 이 법안을 폐기할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46대 반대 52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콜린스 의원의 새 법안은 상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자, 콜린스 의원의 절충 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콜린스 의원의 법안은 연방 법무장관이 비행금지 명단에 오른 사람과 검색어와 이 선별 검색 대상자, 그러니까 공항에서 기본 검색뿐 아니라 2차 정밀 검색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총기를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대신 이 조치에 따라서 총기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네.
콜린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참여한 이 법안이 국민의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절충안은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강력한 총기 제한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총기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총기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 언론은 콜린스 의원의 법안 역시 최종 표결까지 가더라도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미국 국무부의 토머스 시에넌 정무차관이 수요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만나 이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2010년 이후 서로 이 대사를 파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는 좌파 정권이 들어선 후에 중남미에서 미국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왜 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겁니까?
네, 베네수엘라는 경제난이 매우 심각하고 사회 불안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마두로 정부에 대한 국내외적인 압박이 커졌는데요.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 복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이 외교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최대 산유국이지만 과도한 복지 정책과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상점을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인데요. 이런 가운데 야권은 마두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미주기구는 이번 주 열리는 회의에서 이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과 퇴출 여부를 논의하는 등 이 마두로 정부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과 관계 회복을 시도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베네수엘라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은 걸까요?
네, 미국 국무부는 앞서 베네수엘라가 처한 상황은 가슴 아프다면서 이번 만남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은 그동안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묘사하면서 자국이 처한 어려움은 미국 때문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관계 복원에 나서면서 좌파 정권의 이런 주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는데요. 또 미국이 마두로 정부에 야권과의 대화를 촉구하면서 야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수요일 마두로 대통령과 셰넌 미 국무차관과의 만남에서는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나요?
네, 마두로 대통령은 관계 복원은 늦은 게 아니라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8년간 자국에 대해 가졌던 잘못된 입장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셰넌 차관과 별도로 만난 야권 인사 카프릴레스는 마두로 대통령이 시간을 벌기 위해 이번 만남을 가졌지만 실제로 베네수엘라가 처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서 이 국민 투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 공화당에서도 현 베네수엘라 정권과의 관계 복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정치 탄압과 인권 유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한 고위급 대화에 나서선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레전드의 노래입니다. All of Me 함께 감상해 보시죠.
Without your smart mouth drawing me in and you kicking me out, you got my head spinning, no kidding, I can't pin you down. What's going on in that beautiful mind? I'm on your magical mystery ride and I'm so dizzy, don't know what hit me, but I'll be all right. My head's underwater, but I your edges, all your perfect imperfections. Give your all to me, I'll give my all to you. You're my end and my beginning, even when I lose, I'm winning. 'Cause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Even when you're crying, you're beautiful too. The world is beating you down. I'm around through every mood. You're my downfall, you're my muse, my worst distraction, my rhythm and blues. I can't stop singing, it's ringing in my head for you. My head's underwater, but I'm breathing fine. You're crazy and I'm out of my mind. 'Cause all of me loves all of you. Love your curves and all your edges, all your perfect imperfections. Give your even when I lose, I'm winning. 'Cause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Give your all to me, I'll give my all to you. You're my end and my beginning, even when I lose, I'm winning. 'Cause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Oh.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얼마 전 이란 정부가 미국이 동결하고 있는 2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돌려달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세계의 법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분쟁의 해결사인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 배경.
국제사법재판소는 영어 이름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ICJ라고 부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사법기관이었던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모태로 하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3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를 느낀 미국이 새로운 국제사법기구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요. 많은 나라가 이에 동의하면서 194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형식적으로는 유엔에 속해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예산도 유엔의 정기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특수성 때문에 철저히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포함해서 모두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인데요. 3년에 한 번씩 5명의 재판관이 돌아가면서 새로 선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이 선출되는 건 금지되어 있고요. 연임은 가능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국적에 관계없이 덕망이 높고 각 국가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국제법에 정통하다고 인정된 법률가라 합니다. 재판관은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되는 방식이고요. 재판관으로 선출된 후에는 어떠한 정치적, 행정적 임무 또는 전문적인 성질을 가진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은 프랑스 국적의 로니 에이브라함 판사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건 국가 간의 분쟁으로 개인 차원의 문제는 일절 다루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걸 촉구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능을 혼동한 겁니다. 이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판결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맞고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재판을 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세기에 지어진 힌두교 사원을 둘러싸고 태국과 캄보디아가 오랜 분쟁을 겪었는데요.
In consequence, the second operative paragraph required Thailand to withdraw from that territory.
지난 2013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일단락 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독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데요.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또 최근 이란 정부가 미국이 동결하고 있는 자국의 자산 20억 달러를 돌려달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법재판소는 나라 간의 분쟁, 기본적으로 유엔 193개 회원국의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인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한쪽 당사국의 제소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구속력.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 구속력은 해당 당사국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한쪽 당사국이 재판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유엔 안보리에 이를 제소할 수 있고요. 안보리는 판결 이행을 권고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1986년부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사안별로 따르고 있습니다.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성과와 비판.
국제사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영토, 환경, 인권, 조약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분쟁을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냉전이 종식된 후에는 국제사법재판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 국제법의 원칙과 국제관습법을 확립하고 국제사회의 법치를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다룬 소송은 2015년 8월 기준으로 총 161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강대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유권 문제는 물론이고 환경 문제 등 국가 간의 분쟁은 계속 늘어갈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가 보다 판결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nail biter. Nail biter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ow! Yesterday's basketball game was a real nail-biter.
It sure was a nail-biter. Both teams were really good.
Yeah.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Wow, yesterday's basketball game was a real nail-biter. 야, 어제 농구 경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였어. 라고 하자 저는 It sure was a nail-biter. Both teams were really good. 정말 조마조마한 경기였어. 두 팀 모두 정말 잘했어. 라고 동의합니다. 제이슨도 Yeah, 맞아.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nail-biter. Nail-bite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ow! Yesterday's basketball game was a real nail-biter.
It sure was a nail-biter. Both teams were really good.
Yeah.
Today's expression is nail, N-A-I-L, nail-biter, B-I-T-E-R, biter, nail-biter. A nail-biter is a situation that causes a lot of nervousness and uncertainty. Some people who are nervous tend to bite their nails, which is where this expression comes from. Nail-biter를 직역하면 손톱 깨무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사람은 보통 조마조마하거나 긴장된 순간에 손톱을 깨물잖아요. 그래서 nail-biter는 조마조마하거나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나 영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In our example today, Jason tells me that yesterday's basketball game was a real nail-biter. This means that the game caused a lot of nervousness.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어제 농구 경기는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승부였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Wow, yesterday's basketball game was a real nail-biter. Wow, yesterday's basketball game was a real nail-biter. 라고요. 네, 이렇게 조마조마하거나 아슬아슬한 상황 때문에 긴장할 때 쓰는 표현이 nail-biter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의 표현을 좀 더 익혀보겠습니다. The election was a nail-biter.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그 선거는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했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This weekend was a nail-biter because my son was in the hospital. 는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이번 주말은 정말 조마조마하게 보냈어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Wow! Yesterday's basketball game was a real nail-biter.
It sure was a nail-biter.
Both teams were really good.
Yeah.
Let's review. A nail biter is a situation that causes a lot of nervousness and uncertainty. Nail biter는 조마조마하거나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나 영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Nail biter. Nail biter. Nail biter.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존 메이어가 부르는 그래비티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의 4개국이 독일을 분할 점령하고 있던 1948년 6월 24일 오늘.
In June 1948, all road and rail communications between the Allied zones and the western sectors of Berlin were closed.
소련이 서독과 서베를린을 잇는 모든 도로와 철도를 차단했습니다. 이에 서베를린은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은 베를린을 공동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소련은 독일의 무장 해제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독일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은 서베를린의 새로운 화폐인 마르크와의 유통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소련이 이에 맞서 1948년 오늘 베를린 봉쇄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소련의 베를린 봉쇄에 맞서 미국은 대규모 공수작전을 펼칩니다. 미국은 항공기를 이용해 총 20만여 회에 걸쳐 식량과 연료, 의약품 등을 서베를린으로 날랐습니다. 결국 소련의 베를린 봉쇄는 322일 만인 1949년 5월 해제됩니다.